사람은 언제나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양심을 갖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으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후반절부터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이 처음 창조될 때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람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뭐 이렇게 쭉 해서 여섯 절이 이어지는데, 우리가 귀절귀절마다 보게 되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복 있는 사람, 복자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를 뽑아 본다면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까? 경제살이가 힘들어서 그렇고 무슨 내 타고난 성품이 못 돼서 그렇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나빠서 우리의 삶이 팍팍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전에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중에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보게 되면 태빗 부부, 이 주인공 부부가 나와서 하는 얘기가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팍팍한 이 러시아 쪽에 살고 있는 유대인 가정을 배경으로 해서 이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도 부족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기가 힘들다. 자꾸 이 투덜대는 걸 남편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너나 사랑하니? 그런데 이 아내는 남편의 이 질문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지난 20년 동안이나 아이나 기르면서 힘들었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편이 더 하는 얘기가 I know that, but do you love me? 나 그거 안다. 근데 당신 나 사랑해? 제가 그 장면을 시간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은 그 뮤지컬의 작가가 세상을 참 잘 꿰뚫어 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 장면에서 이 보여주는 것은 세상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무슨 환경이나 재산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채워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작가가 주인공 태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뭐 그런 것들이 모자라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이 사랑의 결핍이 우리의 삶을 불우하게 만들고 세상의 질서까지 무너뜨린다고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런 정도는 다 알고 있다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이 그것보다는 더 깊습니다.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무슨 사랑을 채워라, 관계를 회복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뭐 이런 것들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가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사랑을 채우고 관계를 잘 만들어가고 성실해도 여러분 일순간 삐걱하면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은 소위 인간관계를 잘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어느 한순간에 여러분들 보지 않았어요? 원수가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로 만나고 교회 밖에서 친구로 만나고 가정에서 가족으로 혹은 친척으로 만나도 사랑을 주고받으며 기뻐해도 말 한마디 이 삐걱 한 것 때문에 앙금을 갖게 되면은 다시는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는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만나기는 하지만은 우리의 속마음은 장벽을 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뭐 그건 사랑의 결핍이다. 뭐 관계를 잘못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정말 더 사랑해야 된다고 무슨 일반적으로 혹은 단순하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성경은 다르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인간관계의 파괴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생애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자,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그 형제들 중에는 아 죽이는 건 너무하다 해가지고 이 요셉을 노예로 팔기는 했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에 노예로 팔려가면은 죽는 거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그 형제들이 이런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원수 갚음이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서 있었습니까? 성경으로 답하면 이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력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활개를 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그 과정에서부터 누리는 아주 놀라운 유익들이 굉장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의 형들이 나중에 이 대제국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자기의 동생 요셉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도 이전에 자기들이 죽이려고 노예로 팔았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밝혀지는 그 자리에서 창세기 45장 3절에 보면은 연극 대사처럼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이거 서늘한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형님들 입장에서 보면은 목에다가 칼을 들이우는 것 같은 이런 차가움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동생 요셉이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살아 계신다고요. 제가 이 톤을 조금 바꾸면은요 형들은 거기서 오줌을 쌉니다. 정말로요. 제가요 이거 연기력이 없고 말을 좀 잘못해서 그렇지 표현을 잘못해서 그렇지 이거 정말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이 형들은 그 자리에서 아이고 이젠 죽었구나. 이거 요셉 형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동행보복법이라고 하죠. 내가 악을 행했으면은 악으로 돌려받는다. 남의 눈을 뽑았으면은 내 눈이 뽑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이게 법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날 못 살게 했으니 나도 그 사람 못 살게 한다. 당연하죠. 원수는 갚아야 한다. 옛날에 그랬어요. 그게 법이었어요. 근데 이게 요즘에도 일반인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악을 선으로 갚아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난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를 일컬어서 말을 하지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아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게 어떤 뜻이냐고 하면은 당신은 나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는 이런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I can't live you. I can't live without you.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통해서 설명이 되고 당신 때문에 나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나는 없고 너, 당신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를 이렇게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만 다음이었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할 때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타인이 나의 수단이 되거나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그걸 채워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가 됩니다. 결혼해서 부부로 사는 것도 그렇죠. 제가 가끔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요 새로운 그 신랑과 신부에게도 그렇지만은 은혼식 금혼식 하는 부부에게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날 위해서 결혼하지 말고 날 위해서 살지 마라. 옆에 서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를 위해서 결혼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그 부부는 그 커플은 정말 아름다움과 큰 유익을 얻게 마련일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불러서 묻습니다. 넌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니? 하고 물으실 때 창세기 3장 12절에 이 아담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자는 핑계를 댔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핑계합니다. 참 인간이 제대로 됐다면은요 이렇게 말하면은 안 되죠. 예?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하나님, 우리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먹었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동산 지키고 책임지라고 이렇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모두 제 탓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 하와는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벌을 주세요. 이래 인간이 나가야 되는데 찌질이도 이런 상찌질이가 없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꼴 났습니다. 지금 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이거 우리가 자주 하는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저 인간만 안 만났어도 내 인생이 요모양 욕골이 아닐 텐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내 인간성 다 버리고 저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내 사업이 망쳤어. 그 사람이 꼭 배우자이건 아니건 내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건 아니건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말은 여러분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저도 믿음이 좋다고 그러면은 우선 믿음의 모습이 굉장히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 주일 예배에 잘 나오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도 잘 나오고 성경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11조 헌금도 많이 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전에는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 지나면서 가만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들끼리 다 싸우더라고요. 분명히 저 사람들은 신앙 좋은 사람들인데 왜 저렇게 싸우지? 심지어는 그룹을 지어가지고 싸우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저 그룹 흩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그룹에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라도 의롭게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 저 그룹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렇게 기도하고. 이게 뭐지? 하나님도 이 혼돈스러우시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서서히 제가 깨달아지고, 수십 년이 지나가면서 지금까지 초지일간 변하지 않는 것 하나는 믿음이 좋은 게 뭐냐? 믿음이 좋은 것은 성품과 성격이 좋아지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저는 어려서 학생 시절 때 부흥회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뭐 부흥회 강사가 아니고요. 그때는 어려서였으니까 집회가 있다고 하면 가서 이제 은혜 받고 그러느라고. 아, 그때는 여러분 교회마다 이 봄 가을마다 이 철로 부흥회를 하고 산상 집회도 하고 그러던 때였기 때문에 길거리에 뭐 이제 붙어 있는 뭐 부흥회 벽보를 보고 무슨 전달을 보고 그저 부흥회라면 다 쫓아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그날도 이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때는 이 앞자리에 여기 보니까 양탄자가 이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아, 이 앞에다가 그냥 돗자리를 깔고 다 그냥 그렇게 앉았잖아요. 신발 벗고. 예? 아, 그러면 여기가 제일 로얄 시트예요. 제가 어느 집회 가가지고 제일 앞쪽에 그냥 강단 바로 그 앞에 바로 요 자리. 거기에 딱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 용서하세요. 엉덩이 크신 아주머니 한 분이 늦게 와가지고 오는 거 뒤에도 이렇게 자리가 있는데 말이죠. 앞으로 그냥 그게 로얄 시트라고 해가지고 아주 꾸역꾸역 와가지고 밀어붙이는데 그 억지로 밀어붙이는 그 두 아주머니 사이에 제가 끼어가지고서 아 힘들어서 못 앉아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뜨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잠시 그 자리에서 한번 좀 다리도 한번 펴보느라고 딱 일어나니까 이미 제가 앉았던 그 자리가 마치 그 물이 싹 들어가서 채워지는 것처럼 제 자리가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좌석에 앉으려고 그 뒤로 가니까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뒤쪽에 가가지고서는 앉아있는데 그걸 부흥사 목사님이 보고는 그 부흥사님이 나중에 설교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복받으려거든 다른 사람 밀어내고서라도 이 앞자리에 앉아야지. 그 좋은 자리 차지했다가 저 뒤에 앉아가가지고 말이야 복 못 받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된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어린 학생이었지만은 그 자리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밖에 없더라고. 남의 자리를 빼앗아서라도 내가 복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런 복을 받았다. 이건 성경과 안 맞는 거죠. 그건 복도 아니고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 부흥사가 무슨 설교했는지 지금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부흥사가 설교 처음에 했던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는 지금 45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그때와 별반 다를 바 없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내 유익을 위한 거고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내 권리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서울에 가서 어느 집회를 하는데 그 본교회 목사님과 함께 어느 상가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그래서 그 상가에 방문해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여기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못 밝힙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서 아니 그게 뭔 말씀입니까? 밝히셔야지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셔야지요. 아니요 목사님 우리 상가에서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옆에 워낙 큰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교회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해가지고 이 상가에도 시도 때도 없이 이 침범해가지고 앞뒤를 다 막아버린대요 차들이. 주일은 뭐 주일날이니까 그렇다 생각하지만은 자기도 교회 나가니까 예배가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고 평일에도 이 장사하러 나오면 뭐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아 그 교회 모임 그 교회 교인들 때문에 장사를 망치는 날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몇 번 항의도 하고 차별하려 그러고 그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상가 주인은 그저 멱살 잡고 싸우기도 하고 그 교회 교인들하고 막 다투고 이 분쟁을 하다가 그 상가에 있는 전체 모든 상가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얌체들 저 집밖에 모르는 것들 그 싸가지 없는 것들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저 교회 사람들은 믿음 좋은지 모르지만은 저 교회 교인들 인간성은 제로다. 그런 말이 그 상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랍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저는 그래서 교회 나간다 소리를 못합니다 하면서 저에게 던졌던 질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음과 인격은 상관이 없나요? 있나요? 한동안 이 질문은 저에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과 인격 이게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습니까? 상관이 있죠. 여러분 자신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바로 측량해 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나 또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신앙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제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참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심지어는 망할 놈아 그러셨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강한 비판을 하실까요? 사실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흘러가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때문에 세상에 복이 흘러가기는커녕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어린 소자의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꼴이 되고 사람들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들의 인간성이나 성품이 너무너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위선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망할 놈들아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은 신앙의 본질을 두 문장으로 압축해 주셨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 사랑 나오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은 간혹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들을 세상 사람들이 좀 모르게 숨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규절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저 사람들 저거 아마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기는커녕 아이고 우리 사랑 안 해도 좋다 너희들끼리나 좀 싸우지 마라 그럴 것 같아요. 얼마나 교회가 교회 안에서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기에 교회에서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아예 엄두가 나지 않는 삶을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아닌지 그건 바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소멸되고 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Image of God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해서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무슨 신체적인 모습이 얼굴에 뭐 눈, 코, 입 갖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생각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고 컴퓨터에 앉아서 말씀을 준비하던 어느 순간에 불현듯 저에게 하나 바짝하고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첼렘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성품에 가까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특성. 그런데 이 단어보다도 알아듣기 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헬라어 아이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이 아이콘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이 컴퓨터에서 많이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늘 스마트폰 보다 보면 아이콘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도 워드라고 하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워드 프로그램이 나와요. 뭐 이메일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메일이 뜨지 않습니까? 그 조그만하게 생긴 그 그림, 이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장치의 그 작은 그림을 우리는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진기를 클릭하면 사진기가 나와요. 녹음기 클릭하면 녹음기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클릭하거나 건드리면은 예수 믿는 사람 클릭하면은 더러운 탐욕 나오고 욱하는 성질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건드리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아름다운 그 모습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차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툭하니 건드리면은 이것들이 나와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누가 건드리면은 네가 날 건드렸지? 한번 오륜밤을 때렸어? 그래 난 주먹으로 톡 날린다. 이게 세상의 논리지만은 예수님은 오륜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 뺨 한 대 때릴 때마다 한 대 더 맞아라. 이게 무슨 놈이지? 바보야? 때리면 한 대 더 맞게? 그런데 그런 모욕을 줄 때도 원수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들 향해서 정말 저 사람 못 쓸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정말 우리는 그 사람까지도 안아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가 뭐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방식을 바꾸어 사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 보통 전도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뭐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것 가지고는 전도가 잘 안 돼요. 요즘에는 진짜 전도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상적인 방식, 세상적인 어떤 사고, 세상적인 내 처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바뀌고 나를 클릭하면 날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모습이 되면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 중에서도 내 가족 가장 전도하기 힘든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잘못한 게 있죠.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가 속이면서까지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축복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그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야곱이 이런 잘못 있어서 형을 너무너무 무서워했고 만나면 죽일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받을 뿐만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었던 이 형님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내가 널 보호해 주겠다고 그러면서 동생 야곱에게 화친을 제의하고 있습니다. 날 죽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하고 품고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게 창세기 33장 10절 후반절이죠.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자기는 형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거예요. 형님을 통해서. 부니엘. 여러분 부니엘이 뭡니까? 부니, 얼굴. 엘, 하나님. 그래서 부니엘, 하나님의 얼굴. 나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보고 부니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 보시죠? 거울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얼굴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성들은 화장을 하고 남성들은 면도를 하느라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깎아야 될 수염이나 얼굴 주름이나 무슨 눈썹이나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이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분의 영혼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이 얼굴 할 때 이 굴자는요, 동굴 할 때 하는 그 굴자를 씁니다. 얼은 뭔지 아세요? 얼은 얼 빠진 놈 할 때 그 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얼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옛날 조상들은 이 육신의 얼굴 속에 감추어졌던 이 영혼이 드러나는 그 굴이라고 해서 우리의 이거를 얼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아침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면서 이 텁수룩하게 수염난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더럽다 그러나 아니면은 그래도 예수님 좀 닮았다 그럴까 혼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혼자 씩 웃어봅니다. 그래 오늘 하루 표정을 밝게 하자. 우리 예수님 모습처럼 그렇게 한번 살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간다는 거 그거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해 가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연습입니다. 우리는 해야 합니다.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 이 땅에서 짧은 시간 사는 동안 찡그리는 사건이 있을 때마다 또 누군가 당신이 왜 그래 찡그려? 아니요.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뭐 이렇게 변명할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들랑 아이고 난 아직 멀었구나. 저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이 자리에 섰어. 난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구나. 또 한 걸음 주님께 나가야지. 그래서 어느 순간 누가 날 건드려도 내 성격이나 내 알량한 지식이나 어떤 경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날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이콘, 하나님의 찰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고 하는 이 연습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하고 복된 길을 인도하시고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명명하지만은 여러분 그 길은 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어렵긴 합니다. 죽음의 길 향하여 걷는 것 같지만은 언덕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들어서 헐떡일 수는 있지만은 주님과 함께 올라가는 골고다의 언덕은 여러분 부활의 언덕입니다. 승리의 언덕이란 말씀이에요. 그 언덕 위에 우리를 주님의 형상에 따라 세우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연습을 통해서 날마다 시간마다 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까닭에 이 땅에서 행복하지 못하게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이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해같이 빛났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무더위에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필요한 은혜와 복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이제 앞으로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곳곳마다 부니엘, 예수님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 같다고 하는 칭찬 듣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생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아멘 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